그 오늘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의 한 대목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소위 종말론적인 기대 속에서 일상의 삶의 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종말론적인 기대라고 하는 게 뭘까요? 아직 익숙치 않은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설명을 덧붙이면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면 세상 끝에 관한 믿음, 세상 끝에 관한 얘긴, 세상 끝나는 날에 관한 얘긴데 속칭 말세론, 단순히 세상이 언제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본래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중요한 한 기둥으로서 이 종말론은 단적으로 얘기하자면 궁극적 희망에 대한 믿음을 뜻합니다. 무슨 얘기냐? 단순히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그 끝날에 대한 믿음은 그때부터 잘못된 이 세상이 끝나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시작이 된다 하는 그런 믿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희망이 기필코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확고하게 믿는 그 믿음이 종말론적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믿음의 맥락에서 읽을 때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전에 말씀은 기억하겠지요? 지난 주간에 우리는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뭐 기억이 안 나면 오늘 주보 첫 장을 펴면 됩니다. 그 말씀을 나눴는데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결혼 문제와 음식 문제를 둘러싸고 제기된 잘못된 가르침을 경계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나누면서 이 사실을 환기시켰죠. 결혼에 대한 태도에서 본래 바울의 입장과 이 디모데 전서의 입장이 미묘하게 다르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다르다고 그랬나요? 원래 바울은 가급적 결혼하지 말아라. 디모데는 똑같이 바울 이름으로 쓰여 있는데 디모데 전서는 가급적 결혼해라. 이렇게 미묘한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바로 딱 연이어서 지난주에 그 디모데 전서의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은 바로 그 결혼에 관한 얘기하고 직결되어 있는 사실은 그 얘기 맥락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서 그 결혼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사실은 바로 그 언급, 결혼에 관한 언급하고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미 읽은 말씀입니다만 다시 한번 환기하자면 아내에게 매였으면 그에게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내에게서 놓였으면 아내를 새로 맞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결혼하더라도 그것이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처녀가 결혼하더라도 그것이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살림살이로 몸이 고달플 것이므로 내가 아끼어서 하는 말입니다. 살림살이로 고달플 테니까 번역을 기가 막히게 해놔서 금방 절감하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남자들은 별로 실감을 못할 텐데 절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달플 테니까 이제 표준 세번역에 그렇게 해놨습니다만 하여간 세상 일에 매이게 되니까 내가 그걸 염려한다. 원문의 의미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고린도 전서 7장은 그 전체가 결혼에 관한 얘기입니다. 결혼과 독신에 관한 얘기. 7장 전체가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는 그런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7장 첫머리에서부터 이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결혼관계에 관한 어떤 규범을 율법주의적으로 제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생각할 때에 권고할 만한,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권고할 만한 어떤 태도를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입장은 기본적으로 바울은 종말론적인 어떤 신앙, 종말론적인 기대로 그 믿음이 충실했던, 강했던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 그리고 초기 교회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믿음이 강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그 권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머지않아 초기 교회의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은 자신들의 살아생전에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다가온다는 그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그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그 세계 안에서의 삶의 방식을 강화할 수 있는 어떤 삶의 방식에 대해서 거리를 둘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더 좋겠다. 거의 뭐 더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런 권면은 그런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면 아내에게 매여 있으면 벗어날 필요가 없고 이미 결혼한 사람은 그걸 깰 필요가 없고 이미 벗어나 있으면 새로 매일 필요가 없다. 다시 결혼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결혼하는 것이 죄가 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뜻은 뭐냐? 결혼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이 하등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없는 그야말로 궁극적인 희망이 실현되는 그 순간을 생각하면은 그 문제로 골몰하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얘기를, 그런 권면을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종말론적인 믿음의 빛 안에서 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권면한 다음 그것이 지니는 의미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으로 부연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권면의 취지를 오늘 이 대목에서 다시 일반적인 권면 형태로 바꾸어서 그 의미를 해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 안에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처럼 하고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기쁜 사람은 기쁘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무엇을 산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하고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처럼 하십시오. 이 세상의 모습은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듭니까? 잠시 생각할 틈을 드릴까요? 저도 물 한 잔 마시고. 반쪽으로 얘기하면은 마치 아닌 듯이 살라. 그런 얘기가 됩니다. 있는데도 없는 듯, 하는데도 안 하는 듯 그렇게 살라는 그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의 진정한 뜻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언뜻 떠올리기에 이 말씀은 어떤 대상에 대한 집착을 버린 그 마음의 평화를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를테면 불교적 명상의 세계가 말하고 있는 듯이 보이기도 합니다. 불교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요. 색즉시공이다. 모든 것이 다 보이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그런 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또는 그리스도교가 태동했을 그 당시 또 한편으로 유행했던 로마의 스토아 철학적, 스토아 철학의 그 의미에서 어떤 마음의 평정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현실은 그대로인데 그것에 대해서 마음으로 초연해지라 하는 그런 이야기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말씀이,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이 과연 그런 의미일까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이 말씀은 있는 현실을 그대로 두고 단지 관조적으로 마음 자세만 바꾸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권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일 그런 것이라면, 이 가르침의 의미가 그런 것이라면 그 말씀은, 이 말씀은 아까 앞서 얘기했던 전혀 그 종말론적인 희망 또는 어떤 메시아적 희망으로서 성격을 지니지 못합니다. 여러분, 있는 현실은 그대로인데 마음만 바꾸라. 좋은 얘기 같지만 그런 태도는 많은 경우 부당한 현실을 그대로 옹호해 줄 뿐입니다. 현실은 그대로인데 마음의 해탈만 추구한다면 현실은 변함없이 아비규환의 난장판 그대로 남을 뿐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까요? 여러분, 일제 말기에 일본군이 최후의 발악을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가미가제 특공대. 싸워서 이길 수 없으니까 전투기 한 대를 끌고 가서 항공모함에 떨어져서 죽는 결사항쟁을 했습니다. 그때 군인들을 훈련시킬 때 가장 많이 동원된 방법이 선불교의 명상이었습니다. 불교적 명상이었습니다. 마음의 평정을 찾고 그렇게 해서 물론 충군 애국이라고 하는 대의를 위해서 이 한 목숨 바치겠다. 모든 범민을 다 떨치고 출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그 명상은, 이때 그 마음의 평정은 뭘 의미를 할까요? 그것은 스스로가 느끼는 그 평화와는 정반대로 자기 자신을 극한적인 폭력의 무기로 돌변시키는 것을 초래합니다. 동시에 불의한 전쟁을 정당화시킵니다. 고상한 종교적 가르침이 그런 식으로 타락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기쁜 사람은 기쁘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이런 표현이 나오지요. 근데 바울,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 성경을 열심히 읽은 사람은 다른 기절이 언뜻 또 연상이 될 겁니다. 똑같은 상황을 유념하면서도 사도 바울은 전혀 달리 말하기도 합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여러분, 로마서 12장 15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람 울지 않은 것처럼, 기쁜 사람 기뻐하지 않은 것처럼 오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데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껏 울어라. 기뻐하는 사람은 한껏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을 만나거든 한껏 같이 슬퍼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인간의 고통과 기쁨의 상황을 그냥 그렇게 지나칠 수 없다는 것, 다시 말해서 그냥 그렇게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타인의 고통과 기쁨으로 그 기쁨에, 타인의 고통과 그 기쁨에 함께 진정으로 다가설 수 있을 때,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을 때 인간이 인간으로서 진정한 삶을 누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가르침과는 모순되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로마서의 그 말씀을 우리가 바울이 평소에 얘기했던 그것을 전제하고 오늘 말씀의 의미를 다시 새길 것 같으면 오늘 이 권면의 말씀이 단지 마음의 문제, 단지 마음의 평정 차원이 아닌 그것을 뛰어넘는 어떤 차원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먼저 조직적으로 얘기하면 오늘 이 말씀의 진정한 뜻은 사람들을 갈라놓는 구분과 조건들의 그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라는 데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어떤 현실의 조건에 매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의 조건에 매이지 않고 그것을 상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조건을 절대적 숙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조건을 타개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이 모순의 상황, 갈등의 상황에 처해 있지만, 그 안에 있지만 그 상황을 야기하는 그 조건에 매이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정말론적 믿음을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예를 들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용한다는 것은 상업을 포함해서 인간이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를 다 포함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지금 존재하는 그 현실에서 여러 형태의 사회적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에 매이지 말라는 것을 뜻합니다. 현재 관계, 그것을 절대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지금 주어진 그 어떤 것에도 자신을 함부로 맡겨서는 안 된다. 오늘 말씀의 취지는 그런 것입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은 정말론적인 그 믿음에 비춰볼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재물, 지금 누리고 있는 지위와 명성, 지금 내가 의존하고 있는 그 어떤 것, 아니면 정반대로 그와는 반대되는 상황, 그것이 나 자신을 대변하거나 우리의 궁극적인 희망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습은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이것은 이 세상 자체가 덧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세상의 형태가, 그 형체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사회적 관계, 현재의 사회적 제도와 관습 등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숙명처럼 알고 있는 어떤 삶의 방식, 그것이 자연적인 질서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끊임없이 지금 우리의 조건을 상대화시키고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 희망 가운데서 새로운 인간, 새로운 세계가 탄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독특성은 바로 그 믿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에 그 의미를 새기기 위해서 조금 쉬운 예를 들까요? 지난주인가요? 저 미스터 선샤인이 다 끝났죠. 낙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많이 우리 교우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화제를 낳은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여러 인상적인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마지막 장면에 보면은 마지막 대목이던가요? 그 전인가요? 하여간 그 막바지에서 보면은 노비 또는 천민으로서 의병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죽음을 앞둔 순간에 살아생전에 해보지 못했던 말 우리 다 한번 외칩시다 이런 장면이 있었죠. 그때 제일 먼저 튀어나온 게 뭐였습니까? 이리 오너라! 노비나 천민은 한 번도 입에 담을 수 없었던 목소리였습니다. 양반들이나 아래 것들을 부를 때 쓰는 말 그 한마디씩 다 외쳐보고 결연하게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또 대화가 있었죠. 기아가 사는 조선에는 노비는 살 수 있는가요? 백정은 살 수 있는가요? 그 물음 또한 끊임없이 그 드라마에서 환기되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엄연히 존재하는 신분의 장벽을 환기해 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의병에 참여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 장벽이 없었습니다. 그 안에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뿐 현존하는 사회 안에서의 신분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전혀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됐을 겁니다. 현존하는 사회에서는 그 엄하게 처벌을 받을 일이지만 신분질서를 교란시킨 것이 의병 안에서는 전혀 다른 천민이 스승이 되고 양반이 그 제자가 되는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참뜻을 그렇게 빗대어 이해할 수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의 참뜻을 우리는 실감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뜻하는 바가 그것입니다. 주어진 조건을 그대로 두고 그 안에서 그저 마음의 평화를 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조건의 한계를 인식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새로운 삶의 관계, 새로운 삶의 평화를 누리는 것 바로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 안에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처럼 하고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기쁜 사람은 기쁘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무엇을 산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처럼 하십시오. 이 세상의 모습은 사라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우리의 그 삶의 조건을 어떤 면에서 피할 수 없습니다.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현실과 조건을 이용할지언정 그 현실과 조건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을 갖고 있다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메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는 그 희망일 뿐입니다. 오늘 말씀의 맥락에서 비춰볼 때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 앞서 얘기합니다. 자유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몸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이렇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믿음은 그 어떤 속박으로부터이든 자유로워지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에게 매인다는 것은 우리가 보이는 세계 안에서의 그것이 사물이든 사람이든 그로부터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이름은 자유인입니다. 진정한 자유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 바로 그 삶을 갈망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지치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